유다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방주에게도 보내셨고 또 방주교회에 속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쓰신 하나님의 편지가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가 편지를 쓴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도록 권면하고자 함이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던 자였습니다. 자유케 하신 복음을 죄 지을 근거로 삼았던 자들이죠. 유다는 그들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형벌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낱낱이 드러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꿈꾼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꿈꾸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거짓 계시를 주장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여러 방법들이 있었었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었어요. 그는 곡식단 꿈을 꿨었었고요. 해와 달과 열한별의 꿈을 꿨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들이었고 계시로서의 꿈이었었죠.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언약을 받죠. 하늘이 열리고 또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어지고 또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꿈을 통하여서 보았었습니다. 솔로몬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모두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었습니다. 꿈 말고 환상을 통해서도 환상도 역시 계시의 한 가지 방법이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오릅니다.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또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찬송하는 모습도 환상을 통해서 보았었죠.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에서 그가 보았었던 많은 환상들을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도 역시 환상을 보았었습니다. 환상이 열려서 큰 우상을 보기도 했었고 또 내 짐승을 또 환상을 통해서 보기도 했었었죠. 장차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 받았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전달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림과 둠밈, 제비 뽑기, 또 자연현상, 초자연적인 표적 등 여러 계시의 방법들이 다양했었습니다. 유다가 여기 본문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꿈꾸는 자들,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을 인정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거짓된 낭설을 퍼뜨렸었기 때문에 이를 빗대어서 했었던 말입니다. 저는 꿈을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진리로 믿지는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완성된 진리이고 그리고 특별한 계시이자 가장 크고 확실한 계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을 꾸더라도 반드시 진리이신 성경을 통하여서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벗어나서는 꿈도 환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가 없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은 진리에서부터 벗어나서는 육체를 더럽혔고 권위를 업신여겼고 또 영광을 비방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고 무너뜨리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그들은 첫째로 육체를 더럽힙니다. 성적으로 방종해요.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같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 음란하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하게 이 몸을 지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하여 드리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 것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으로서의 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단, 도구로서의 몸인 거예요. 음행을 피하셔야 돼요. 음행으로 이 거룩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해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은 권위를 업신여겼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들이 있다고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도 부정했었고 또 그의 몸이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업신여겼었고 또 교회에 세워진 사도들 또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영광을 비방하기까지도 했었어요. 교회에 세워진 영적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슴지 않았었던 겁니다. 유다는 권위에 순종했었던 미가엘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이 교만하여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를 지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묘,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지금 강조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모세의 묘를 아무도 모르게 감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감추어 두셨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았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 무덤을 신성시하고 또 우상화하는 죄악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말씀 구절을 근거해가지고요,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가엘 천사와 사탄이 변론해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서, 그 무덤을 두고서 서로 간에 다투었었던 거죠. 사탄은 이 모세의 무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한편 미가엘 천사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 사탄의 악행을 저지하고 막아섰었던 거죠. 자, 바로 그때의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의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었던 거예요.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장입니다. 영광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예요. 한편 사탄은요, 나쁜 놈이죠. 악하죠. 모세의 시체로 행하려고 하는 의도도 심히 불순하고 악합니다.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넘어지게 하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했었었죠. 미가엘 천사는요, 충분히 이 사탄 마귀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속한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본인은요,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켰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 이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담대히 비방했었던 거죠.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담대히 함부로 비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는 것인지 알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들은 권위를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본성을 따라 교만하게 행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유다가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멸망을 받았도다. 과거형이에요. 아직 멸망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멸망받았다, 과거형으로 쓰는 것은요, 확실한 미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도 확실히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유다는 계속해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근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가인의 길을 행했었어요. 또 발람의 길을 따랐었고,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서 행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거짓 교사들은 가인의 길을 행했었습니다. 가인의 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섬겼었던 거죠. 가인과 아벨이 한날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가 드리는 예배는 그와 그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는데 어떤 이들의 예배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시고 그도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반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렸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으로 제사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인과 아벨과 가인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제물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아벨은 목축하는 자로서 자기가 기르는 양을, 양의 그 첫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제물 삼아 제사를 올려드렸었어요.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려서 제사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곧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속죄하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했었던 거예요.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증언하고 또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반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그의 제물 때문이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농사하고 땅의 소출 가운데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믿음의 제물이 아니었었고 믿음으로 올린 제사가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는 분명히 제사는 드리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을 따라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했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과 자기의 소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었던 겁니다. 이게 가인의 길이었었어요. 이 길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가인의 길을 행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말씀을 따라 섬겼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을 따라 자기 방식대로,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겼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보고 말씀에 계시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을 따라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이념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해요. 믿음이 뭘까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는 불의의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한참 행진을 해나가는데 모압 왕이 자기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특별한 사람을 청하는데 그가 바로 발람이었었습니다. 모압 왕이 이 발람에게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는 제발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 좀 해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던 거죠. 발람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귀가 쫑긋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가도 될까요? 돈 많이 준다는데 가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지 않으시죠. 그러자 모압 왕이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좀 와서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 좀 해다고 다시 부탁하고 다시 또 청탁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람이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내려와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반대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저주할 수 있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했었던 그의 입을 바꾸어 버려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끝내 이스라엘 향해 저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또 짓누르려고 하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이상 우리를 건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발람이 외부적인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알고 저 한 가지 꾀를 고안해냅니다. 외부적으로는 안 되고 내부적으로 저들 스스로 죄를 범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그 꾀를 고안해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그들 앞에 모압의 음란한 여자를 풀어두어서 죄를 범하고 죄에 넘어지도록 하게 했었던 거죠. 이게 발람의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앞에 죄를 두어서 죄에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빼앗기게 하는 일인 거죠. 아주 악한 일인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유다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또 고라의 패역을 따랐었어요. 고라라고 하면은 모세의 권위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동하여서 반역을 꾀하던 자였었죠. 그는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레위지파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었죠. 제사장을 돕는 자로서의 직분이었었습니다. 고라는 이것이 못마땅했었던 거예요. 본인이 더 높은 자리를 원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권위, 질서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백성을 선동하여 반역을 꾀했었던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이 입을 벌려서 이 고라의 일당을 산채로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멸망에 던져지게 된 거죠.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고라의 패역함이었었던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었었던 거예요. 본인이 높아지고자 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어지럽혔었던 거죠.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멸망을 받았도다. 역시 과거형입니다. 미래에 있을 확실한 일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반드시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장성시켜주는 그렇게 돕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믿음을 빼앗고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꿈 얘기를 하면서 거짓된 계시를 전하지만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등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떠나 멸망을 향해 가던 자들이죠. 오늘 우리들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냐도록 지켜내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피하십시다. 첫 번째로 가인의 길을 우리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를 예배한다 하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인본주의적인 사상, 이념을 따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십시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뭔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기쁘게 받으실 그 예배 올려드리십시다. 두 번째, 발람의 길을 피하셔야만 합니다. 탐욕을 버리셔야 돼요. 불의의 싹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돈 좋아해서 돈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린 누굴 따라야 되는데요? 하나님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믿음을 세워주는 자들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라의 패역한 길도 피하셔야만 하겠어요. 고라, 교만한 자였습니다. 우리 교만하면 망한다 아셔야 돼요. 비방하는 일, 함부로 정죄하는 일 다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여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 질서를 따르고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